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절 보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저희를 붙드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굳건히 믿음이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죽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나는 말씀은 육체는 풀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라는 건 풀과 같구나, 또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그런 말씀들이 진짜 진리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깊이 느끼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걸 느낄 때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 무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지금 당장은 항상 돈이 힘이 되고 또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갈수록 늙는다는 것,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한 사람이 그간 누리던 부귀영화에 미련을 두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또 진시황제 그 무덤에는 병마도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생계 누렸던 그 권세들, 그걸 죽어서 누리기 위해서 무덤에 참 그 수많은 그 군사, 전차, 기마병들을 만들어 세워 놓은 것이죠. 근데 이미 죽은 자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썩어지면 그만인데,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약속의 말씀이 참 귀하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약속의 말씀이 왜 귀한가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은 이 땅에서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희민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모든 것이 썩어지고 나 또한 흙으로 돌아간다더라, 이걸 생각한다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 있게 하는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그래서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속한 자로 사는 것만이 신자에게는 유일한 소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항상 그런 굳건한 뭔가가 내 속에 진짜 반석처럼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속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약속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곧 약속의 말씀에 속한 자로 사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님이 곧 힘이 되고 권세가 되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만을 항상 믿고 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이 된 신자가 되어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사람이 없다. 이걸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든 관심을 예수께 둘 수밖에 없어요. 항상 삶의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은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길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라면은 주님이 증거되는 것이라면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런 굳건한 뭔가가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자라면은 또 사실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초 당했지만은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봤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세상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이런 말에 대해서 또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에 대해서 얼마든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면 나에게 불리해집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럼 순복해야 되죠. 항상 이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 된 자리에서도 남편에게 순복하게 되어지는 것. 왜 내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불합리하다. 이러한 따짐, 그런 반발이 없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한 남편이라도 순복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신자가 힘쓰는 것은 그것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 힘쓰셔야 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른다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를 지키고 우상을 절안하고 이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자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삶 자체가 날 위한 삶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주어진 삶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 위해서는 불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반발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순복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마음이 떠남으로 가능한 것이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 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남편된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와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역시도 그겁니다. 육에 대해서는 나그네 정신으로 살고 또 주의 영원한 말씀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 살기를 원하는 그걸 추구하는 그러한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남편된 자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된 자에게 말하는 것이나 남편된 자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뭐 부부관계가 좀 좋아져라 서로 사랑해라 이걸 목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그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아내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겠죠. 또 아내가 없고 남편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이 해당이 안 되겠죠. 지금 베드로는 남편된 자와 아내된 자를 내세워가지고 어떤 신자의 관계라는 것, 또 신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나그네 정신인데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 나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가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아닌 것입니다. 아내된 자, 또 남편자 내세워서 이 세상에 주님께 속한 그런 신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남편된 자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와 동거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지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개 어떤 아내와 동거할 필요한 건 사랑이다. 이게 이제 세상의 생각의 원로적인 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는 전 사랑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연 사도가 말하는 이 지식이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거라는 건 문자 그대로 한 집에 같이 사는 것인데,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한 집에 사는 거, 그게 동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이 그 당시에 부부에 대한 그 관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의식 강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동양은 되게 그런 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종속된 그런 존재예요. 여자를 독립된 그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치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남자는 여자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그러니까 남자가 절대적인 그런 위치에서 여자를 마음대로 다루는 그런 것이 생활 방식이고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함께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자 하나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지배하면서 왕처럼 행시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당시의 생태였더라 그 말이, 그게 이제 남자의 지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자를 향한 지식. 그런 분위기에서 여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은 관심받기 일이죠. 남자는 왕이니까, 위에 있으니까, 여자는 무조건 복종이라, 항상 그런 것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이제 기독교인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이런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동거한다, 함께 살아간다, 여기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지금 이제 그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 의식 자체가, 그 지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도가 지식을 가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가져서 그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런 그 말에는 하늘과 땅으로서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동등한 자로서 서로 상대를 위해서 돕는, 또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서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른 지식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이 있지만, 그것은 남편은 왕이고 아내는 종이니까 뭐 종처럼 주인을 종처럼 왕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위치지만은 여자가 남편에게 순복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을 증거하라, 그런 얘기였죠. 하나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건 서로서로 배필의 위치 있지 않습니까? 도는 위치를.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 또 남편을 돕는 그런 위치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와 상대를 도와줄 자로 생각하라, 그런 얘기죠. 결국에 하나님이 그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서로를 섬기는 위치,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서 있게 함으로써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남편은, 예수를, 예수께 속한 그런 남편된 자는 아내와 함께 사는 동등한 인격을 가진 상대로 도와줘야 되고, 또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항상 그런 생각 갖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그게 신자된 남편이 가져야 할 지식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처럼 하늘에 소망을 둔 나그네와 또 다른 나그네가 함께 만나서 동거하고 살아갈 때에 과연 그 삶에서는 무엇이 증거되겠느냐, 그걸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냐 그 말이죠. 나그네와 나그네가 만나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 세상의 남자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똑같을 수가 없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는 아내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자세를 가지는 게 옳은 것이고, 또 다른 자세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는 게 마땅하고,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생각, 다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함께 만나 살아가는 건 그냥 한평생 만나서 만 가장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을 나타내 증거하기 위한, 주님께 속한 자로서 부부로서 나그네 모습을 보여야 될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그걸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편에서, 어떤 관계에서도 주께 속한 나그네란 사실, 그것만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된 자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베드로의 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 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도 세상과 다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남편은 위이고 아내는 아래다. 그런 세상적 생각을 가지고는 살아가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부부관계에서 이런 생각을 바꾼다면 신자의 모임 안에서도 위아래를 구분하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얘기는 가정 얘기가 아니라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끄집어내가지고 뭔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얘기가 또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위가 아니고 아래가 아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걸 아는 그런 신자, 또 그런 남편, 그런 아내라면은 교회로 모였을 때에도 위아래 구분하는 그런 생각은 당연히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가정에서만 남편이 아내와 위와 아래 관계가 아니다. 이 생각하면 교회를 모여가지고 나는 좀 위이고 넌 아래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위치에 맞는 관계임을 안다면 결국 교회 안에서도 신자는 서로 돕는 자로 만난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옳지 않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되는 것처럼 신자 역시도 바른 지식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게 만나는 그런 교회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바른 지식이 없이 동거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우익을 추구하면서 다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자가 바른 지식이 없이 교회로 모이면은 결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적 사고방식에 의한 인간의 모임, 홍통 어떤 자기 기분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밖에 더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자가 지식을 따라 교회로 모이지 아니하면 교회 역시도 내 기쁨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형제가 아니고 단지 교인으로만 모이는 그런 관계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구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왜 동동하냐,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아래 구분이 생기는 거, 계급이 생기는 거, 그게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바른 지식을 따라서 모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함으로써 또한 교회가 뭔가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에 대한 바른 생각 가져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그걸 초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러면 사도가 말한 지식이란 게 이제 뭐냐, 그 하나가 뭐냐면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아라. 이 말씀처럼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이제 사도가 말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라. 이 말처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을 받을 사람이다. 그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연약하다. 연약한 그릇이다. 이 아내를 연약한 줄 알고 귀히 여기라. 자, 이 말입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에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연약한 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죠.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된 자는 아내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서 아내를 대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은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게 바로 아내 된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바라볼 때 연약하다. 그래서 내 도움 필요한 자이고 내가 지켜줘야 될 그런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한 생각 자체가 연약한 자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바라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아내는 도움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그런 생각에서 동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베드로의 이런 말은요, 그 당시 남자를 이제 그 남자 여자 위에서 다스린다는 항상 그런 위치에 있던 세상에서는 아주 개혁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에 종속된 그런 존재인데 여자를 도와줘야 될 자가 남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뭐 남녀평등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베드로의 이 말은 남녀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평등이 아니고 아내를 연약한 자로 여기고 자신을 아내를 돕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평등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서로한테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면 연약한 자다 그것입니다. 연약한 자다. 나는 강하고 넌 연약해 이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라는 그런 그 지식, 그런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주를 믿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그런 연약함을 안다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 역시 연약한 자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형제의 실수, 허물에 대해서도 비판과 판단으로 나서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 가지 지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지식을 따라서 모이란 얘기죠. 다음으로 또 사도가 말하는 것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동거하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는요.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말하자면 당시 이스라엘 가정은 신앙 주도권 남자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신앙의 주도권이 거의 여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들마다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죠. 모든 신앙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남자에 있었기 때문에 어찌보면은 남자가 더 신앙적인 면에서 더 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비록 남자가 신앙의 중심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차별이 대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남자와 신앙의 중심이 있고 가정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에는 똑같은 하나님 백성으로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 역시도 똑같이 여기신다 그런 얘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군가의 공로가 더 크다는 게 사실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유업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유업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아내가 연약한 그릇으로 남편 도움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남미 신앙이 더 낫고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다는 것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아내는 연약한 자로서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라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일이죠. 넌 연약한 자리에서 연약한 자 일을 해라. 하나님 정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 도움 받고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공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상이라고 하는 건 누가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걸 따지를 않는 것입니다. 상은요 과연 누가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살았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내는 아내 역할로 상을 받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 역할로 상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뭔가 더 많이 했고 더 위에 있다 해서 신앙의 주도권지에 중심에 있다 해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한다, 상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게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뭔가 그 신앙을 책임지고 이끌어간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더 공로를 더 많이 봐주고 또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지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잘못된 지식으로 교인들에게 공로와 상에 대해 차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항상 말한 차이가 있다. 그걸 항상 말하잖아요. 하면 하는 것만큼 받는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아내는 연약한 자리에서 남편은 또한 아내를 지키고 돕는 그런 자리에서 각기 자기 역할을 하고 그것으로 상을 받는다는 것. 그걸 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가 할 일하고 병든 자가 할 일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할이 달라요.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 역할이 다릅니다. 똑같이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모든 자가 동등하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아요. 동등한 상을 받아요.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자리에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공로가 되어가지고 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심는 사람은 심는 일로,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일로 받기 상을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가 얘기하는 거, 차별이 없다. 아내에 대해서도 생명을 함께 받는 것이니까 차별을 가지고 보지 말아라. 바로 그러한 의식, 그런 지식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 그게 사도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감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 이 말은요 바른 지식이 없는 데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부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기도가 막힌다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기도가 안 되더라, 기도가 안 나오더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의 막힘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식이 나오는 기도가 아니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을 따라 구해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런 얘기는 결국은 바른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남편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게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중요한 바로 그겁니다. 바른 지식을 따라 행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 지식을 따라 동거함으로써 아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그리고 세상 사고방식을 떠나서 말씀에 속한 자로서 말씀의 정신을 따라 아내와 동거함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 교회도 똑같다 그런 얘기죠. 교회가 지식이 없을 때 결국 보이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인간 단체 그걸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따라서 모이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께 대한 바른 지식으로 모이는가, 그걸 깊이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모인다는 게 장땡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임은 뭐합니까? 지식이 다르면 그 모임 헛것이란 말이죠. 항상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모이고 함께할 때 바로 거기로부터 교회다운 모습이 나와지는 것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신자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바른 지식을 따라서 함께 모여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하시므로 말미암아서 그 지식을 따라 모이고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다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바른 지식으로 이끌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바른 지식 아래서 참된 교회의 다움이 증거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